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은혜의 방법, 은혜의 방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급 자주 하는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말씀의 선포, 또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과 아울려서 성찬 또 세례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 성례가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으로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다든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는 어떤 그 문자적인 그러한 말씀보다 또 이제 성례라는 것은 하나의 행위로 드라마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는 굉장히 상징적이며 뭐 상징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성례적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 게 더 옳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 굉장한 미스테리 아주 신비와 영광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아주 그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좀 밋밋합니다. 예, 뭐 사람 이렇게 무릎 꿇어놓고 뭐 물을 뿌린다든지 또는 이 마짜라는 이 뭐 우리가 떡이라고도 하고. 뭐 이걸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마짜라고 하는 소위 무교병을 쓰는데 뭐 크래커 같기도 하고 이것을 먹고 또 밋밋한 그 맛을 입에 느끼고 또 포도즙을 마시고 하는 이 자체에 뭐 어떤 대단한 신비가 있겠는가. 근데 성례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아주 일상적인 물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담으시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존재가 또 그의 약속이 전달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이 성찬이 함께 이루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은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드라마된.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두 가지의 은혜의 방편을 저희들이 받는 그런 주일입니다. 10월 첫째 주는 저희 교회로서는 새해 개년도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역은 11월부터 이제 대부분 트랜지션이 되지만 이제 재정은 9월 말까지 한 회계년도가 끝나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고 또 오늘은 그 세계 만국인들의 만국교회의 성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가 이것을 기억하는 교회들이 오늘 바로 이 날을 정해서 이 성찬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의 선포와 또 성찬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될 줄로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은혜의 방편은 이제 나머지는 이제 기도를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많이 얘기 안 하지만 이제 웨슬리안 전통에서는 이 속회 또는 소그룹 즉 성도의 긴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는 제가 오래전부터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 같다. 이게 저는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특별히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편을 믿음으로 굉장히 액티브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자꾸 딴 데 가서 딴 걸로 은혜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말씀을 통하여 성례를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의 진한 따뜻한 의미 있는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다. 오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우리가 드리는데요. 이제 여호수아를 조금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보자면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했는가, 이 가나안 정복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정복되는 것과 이제 맞물리는 것이 이제 열두 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19장까지 이렇게 쭉 등장을 합니다. 사실 뭐 레위인들에 대한 거는 좀 이제 이슈가 다르죠. 21장으로 넘어가면 좀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레위인은 어떤 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거주하는 전 지역에 다 흩어져 살도록 이렇게 48개의 도성을 그들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레위는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로 카운트가 되지 않고 빠져나오죠. 그래서 레위는 마치 13번째 지파인 것처럼, 그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별도로 하나의 지파씩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기업 분배의 이 기술을 보면, 이걸 쓰여져 있는 내용을 보면,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좀 묵상하다가 이 부분이 좀 떠올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만은 굉장히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파들에게 땅이 어떻게 나눠졌느냐, 그러니까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땅을 차지했다,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은 짧지도 않고 길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사연들도 있고 문제들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듯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할 때 그 회의록을 작성할 때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룹마다 그 목적에 의해서 회의록 기록하는 방법들을 채택하는데, 하나는 딴 거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이제 누가 모였고 언제 모였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결의했다, 그래가지고 결의된 상황만 기록하는 그러한 회의록 기록 방법이 있고요.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토론을 마치 녹취하듯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얘기가 있었고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를 보면 굉장히 간결하지만 핵심적으로 뭐가 결정됐는지 그게 오랫동안 간직되면서 이 회의를 통해서는 이런 것들이 결정됐다, 이렇게 심플하게 내놓을 수 있고, 반면에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녹취하듯이 내용들을 다 풀어서 써주면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누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누가 저런 얘기를 했구나, 그런 게 이제 기록에 다 남을 때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양면이 다 있어요. 어떨 때는 똑같은 사건을 주제적으로 기록해주고 또 서술적으로 풀어주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은 여섯 개의 프레임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주제별로 표현을 한다면, 창세기 2장은 똑같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서술적으로 풀어줍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내용을 조금 더 왜 이렇게 돼서 왜 저렇게 되고 또 왜 저렇게 돼서 왜 저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호수아 20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분배 사건을 보면 이제 굉장히 간결하게 기록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이제 한 가지 힌트는 이제 19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단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 나올 때, 이 단지파가 레셈이라고 하는 곳을 가서 그것을 싸워서 거기에 자기의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하는 도시를 세우고 거기에 거주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단 한 단 한 절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나중에 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뜻밖이죠. 사사기 뒷부분에 가서 사사기 14장에 다음 책에 이 단이 어떻게, 여기는 레셈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뒤에 레이시 또는 라이스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고 어떻게 거기에 단이라고 하는 도성을 세웠는가라는 자세한, 굉장히 좀 디테일한 기록이 거기 나오는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복잡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 단이라는 이 지파 사람들이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불량한 사람들로 나와요. 거기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뭐 우상을 훔쳐 나오는 거라든지, 거기 레위인 하나가 나오는데 완전 싹꾼이라서 돈 많이 주는 대로 쫓아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 그 레셈이라고 하는 곳을 정복한 사건도 마땅히 뭐 기업 땅이니까 가서 정복하는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도 좀 그 사람들이 아무런 것도 뭐 서스펙트하고 있지 않고 있는 아주 평화로운 사람인데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 가서 그 성을 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기도 하고 아니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양면적인 기록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좀 의아하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도 좀 생기기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인생이 뭐 깨끗하고 다 이렇게 깔끔한가요? 에? 왜 갑자기 다 모른 척하고 얼굴 시무룩하게 앉아 계시죠? 그 주일날에 보는 여러분의 모습은 너무 모범적이에요. 이쁘고 하여튼 얼굴 표정도 또 설교할 때 보면 몇몇 불량한 사람들이 졸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어텐티브하게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들 보면 은혜 받고 눈에 보이거든요. 굉장히 뭐 에브리지로 따졌을 때 한 B+ 이상 되는 분들이 여기다 앉아 계신데 근데 사실상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깊이 조명해 보면 뭐 온갖 이슈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있죠. 아이 내놓으세요 빨리. 네, 표정으로라도. 네. 근데 이런 거죠. 이제 구글맵 여러분 아시죠? 구글맵을 쓰면 그 구글맵이 이게 클로즈업이 되잖아요. 그걸 이제 세틀라이트로 이게 위성 그림으로 이렇게 바뀌면 그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쭉 주밍을 하면요 파킹라트 세워져 있는 차도 보여요. 누구 차가 있는지 어느 날에 찍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와서 보면 뭐 온갖 잡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위로 쭉 올라가면 형태만 이렇게 대강 크게 나오죠. 예, 나중에 올라가다 보면 지구밖에 안 보이겠죠. 지구 동그란 거, 파란 색깔. 근데 사실상 성도들이 겪고 있는 삶의 내부적인 스토리는 되게 복잡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복잡다단하고 이런 죄와 연약함으로 버무러져 있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무관하신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기록을 하고 계신데 근데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좀 격려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단지파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플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단지파. 여러분 단지파가 중요해요. 우리 어떤 한국의 애국지사 목사님들은 이 단지파가 이 단군하고 연결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거 듣고 아주 자빠졌어요. 그냥 듣고. 예. 근데 이 단지파 스토리도 이렇게 믿으시는 분 안 계시죠? 혹시라도. 이 단지파의 스토리를 이렇게 기록해 주실 때 왜 그런가? 사실 여러분 보시면요. 자, 21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45절. 예, 뭐 한 장만 넘어가면 되는데.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제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온갖 꼬이는 일과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변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죄의 문제가 너무 파워풀하게 보여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이 조성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꼬불꼬불해지고 도저히 이제는 헤어날 수 없는 것 같은 미로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여기 있고 비록 단지파처럼 좀 불량해 보이고 그들이 좀 뭔가 한 행동들이 석연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좀 큰 격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어떤 상황이나 또 교회에서 섬기면서 또 있었던 일들도 있을 것 같고 보면은 뭐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얼굴 붉힌 일도 생기기도 하고 저도 뭐 목회하면서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지난주에도 뭐 패배감 얘기를 좀 했는데 뭐 큰일 났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신데 뭐 그런 것보다도 그냥 목회자로서 리플렉트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왜 더 좀 잘 돌보지 못했을까? 이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왜 좀 더 미리 관찰하고 좀 미리 도와줄 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들이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큰 어떤 가정의 좀 아픔이라든지 나쁜 그런 결과처럼 보이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아픈 거죠, 마음이. 근데 되게 이게 위로가 됐어요, 이게. 네, 이 말씀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부족하고 또 연약함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은 다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좀 결과를 크게 보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하나님이 또 굉장히 디테일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딱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건은 뭐냐면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 땅으로 받은 이 가나안과 또 요단 동편의 땅들이 있는데 이 땅 전체에 지금 일어날 어떠한 일에 대해서 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개의 도피성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섯 개인데요. 요단 동편의 세 개, 요단 서편의 세 개, 그리고 이 여섯 개의 도피성은 레위인에게 주었던 48개의 레위인 성들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가진 48개 중에 여섯 개가 도피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어디서 사건이 벌어지든지 간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이렇게 있도록 스프레드 아웃 시켜놨습니다.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입니다. 예, 여기에 어떤 사람이 이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어요. 사람을 죽인 거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명령 있죠.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의 그 결과는 뭐냐면 누가 살인을 했다면 그것은 범죄이고 그 범죄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심판이 따라야 된다는 결론이 나겠죠. 그죠? 공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눈을 상해 입힐 때는 상대방의 눈을 내놔야 되고 이빨을 상해 입히면 또 상대방의 이빨을 내놔야 되고 그게 이 정당한 의미에서의 retribution. 예, 공정한, 너무 공정한 거죠. 예. 너도 그렇게 나도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뺨을 맞으면 나도 오른뺨을 때리고 그러니까 이게 공의의 어떤 이 방법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거뒀을 때는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죠. 생명은 생명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죽였을 때는 그 죽인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무고하게 죽임당한 사람의 피를 받은 땅이 그 공의에 대한 요구를 채워줄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 공의로운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므로 살인자는 다른 대책이 없다. 네가 죽어야 된다. 자,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 더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디테일한 일이 그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 가해자가. 자, 이 얘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게 두 파트인데 하나는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그 마음에 헤아리는 하나님께서 레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는 레위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살인이라고 하는 아주 불행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가해자가 있고 그러니까 죽인 사람이 있고 피해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뭐 말이 없습니다. 근데 피해자는 할 말을 못하지만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꼭 누가 나타나냐면은 그 피해자를 대신해서 피값을 갚아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피해 보복자가 나옵니다. 이 피해 보복자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예. 3절, 5절. 그 다음에 9절 적어도 이 피해 보복자가 나타나서 피해 보복자가 하는 건 뭐죠? 오늘날 같으면 만약에 내 형제가 어떤 부당한 그 사건의 결과로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면 내 형제의 죽음이니까 내가 가서 원수 갚진 않죠. 그냥 그렇게 하면 질서가 깨지니까 요즘은 경찰이나 또는 어떤 법적인 기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지만 이제 그 당시는 이러한 피해 보복자의 역할을 인정해 준 겁니다. 공의를 위해서. 정당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나중에 법정에 서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정당한 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걸 헤아려야 되지만 실제로 이러한 공의를 집행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이 어벤저들이. 어벤저. 요즘 뭐 어벤저는 영화 이름인데 이 어벤저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공의가 집행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해자에 있어서 좀 더 복잡한 이슈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케이스죠? 가해자가 행동으로 살인을 한 것은 맞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지금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은 부지 중에 실수로입니다. 부지 중에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부지 중에 5절에도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9절에도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한다.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으로 어떠한 이 살인에 대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동기가 전혀 없었고 이게 또 중요하죠.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쓰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그러니까 마음에 그 사람을 미워했기 때문에 이 마음의 미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속에 끌도록 두다가 기회가 되었을 때 우연한 것처럼 죽였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계획한 죽임을 죽인 것이다. 이러한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어로 얘기하면 premeditation. 그러니까 이 살인을 미리 마음속에 계획하고 꾸며낸 것이 아니었다. 뭐 이런 스토리가 이제 모세가 기록한 글 중에 나오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뭐 집을 짓든지 뭘 하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끼를 가지고 도끼질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도끼를 확 휘둘렀는데 그 도끼 그 머리 그 쇠 부분이 이 손잡이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 쳤는데 그 떨어져 나간 도끼 그 머리가 옆에 있던 자기 동료의 머리를 딱 쳐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부지 중에.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부주의했다. 부주의했다. 예, 부주의. 아니, 사람을 죽인 건 큰일이잖아요. 부주의해서 죽였다. 그러나 살인에는요, matter of degree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고의적으로, 고의성으로 premeditate, 미리 마음에 결정하고 작정한 것을 계획을 짜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범죄고요. 그 밑에 보면 어떤 범죄가 있냐면은 죽이긴 죽였어요. 의도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heat of the moment. 그러니까 어느 그 순간에 갑자기 솟아오르는 분노와 감정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서 죽였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패션의 범죄가 일어났을 때는 프리메디테이션보다는 좀 아래죠. 심각성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밑에는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부지 중에 죽였다. 여러분 지금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좀 마음에 굉장히 좀 안 좋은 과거의 사건들이 떠오르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위 분들의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서 좀 기억이 나는데 뭐 교통사고를 냈다든지 사람이 죽기까지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치명적으로 상대가 다쳤다든지 이런 일을 했는데 바로 내가 운전을 한 당사자였다. 여러분 이거 끔찍하죠. 끔찍하죠. 이제 그렇게 일을 당했을 때 당사자는 어땠겠어요? 아마 굉장히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많을 겁니다. 두렵기도 하고 하여튼 온갖 감정이 다 있을 텐데 그러나 그걸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는데 어떻게 헤아리냐면은 행동으로서의 살인은 너무 안 좋은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행동으로서의 살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마음으로의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우발적인 행동이 따랐을 때는 그 행동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살인과는 다르게 취급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헤아려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타당합니까? 여러분 한번 다 모두 오늘 저기 저 조리가 되셔가지고 네, 오늘 이거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 도피성의 규례가 타당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 내리시고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없네요. 그럼 나머지는 뭐죠?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이 괜히 그냥 제가 이러니까 손 안 들어도 뭐 그러니까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사람이 행동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안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마음으로 살인한 것보다는 나쁜 게 아니야. 다 타당하게 생각해. 그래서 이 사람은 살려야 돼.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이 사건을 모세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주셨던 것을 이제 모세가 또 설명합니다. 얘기가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기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를 만약에 방치해 두고서 이 사람이 죽었다면, 가해자가 결국은 피해 보복자를 통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또 하나의 무고한 피를 흘린 것이다. 무고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실수한 거잖아요. 그러나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분명히 살인,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행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보다 마음의 인텐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이거 다 교회들 끄떡이시고 뭐 손도 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슈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성경의 다른 구절 한 구절을 이제 여러 번 대하면서 좀 무게 없이 대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인데 마태복음 5장 그럼 딱 아시잖아요. 5장에서 7장은 산상설교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 거기에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간음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살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너희가 들었거니와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 형제를 저주하면 그것이 곧 살인이다 그랬어요. 저는요, 이 얘기를 들을 때요, 그냥 흘려보내, 솔직히. 아니, 세상에 사람이 뭐, 마음으로 온갖 생각 당할 수 있는 것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구절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 봐, 그러니까 율법은 적벌한 게 아니야. 적당한 게 아니야. 율법은 어차피 못 지켜.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면 그것은 곧 살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 그건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만, 뭐 사실은 뭐 어떡하란 말이야.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아니, 뭐, 간음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누구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곧 간음이다. 아니, 세상에, 뭐, 눈에 보이는 걸 어떡하란 말이야. 지나가는 걸 어떡하란 말이야.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내 머리 위로 새가 확 날라 지나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건 내가 책임질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새집을 짓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굉장히 지혜로운 표현 같죠?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누구를 좀 미워하는 생각, 저 사람이 아, 밉상이야. 그리고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마음에 품고 막 그 마음에 계속 연습하고 리허스하고 미움을 리허스하는 거 어떻게 하죠? 어렵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 사람을 거십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저런 나쁜 사람.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에 또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마음속에 계속 끓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건 리허스가 되겠죠. 그죠? 또 누구를 저주한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뭐 지나가는 생각을 그럼 어떡하란 말인가? 지나가는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결국은 마음의 문제다 라고 했을 때 언뜻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 이거는 무게감이 없고 아 예수님이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똑같은 말씀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다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모두 다 타당하게 예스 했듯이 행위로서의 사람을 죽인 것도 심각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일이다 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감사합니까? 이처럼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감사한 게 없어요.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 하나님이. 또 한편으로는 뭐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신다. 사람을 저주하고 왕따시키고 우리의 말로 사람들을 살인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이러한 것들이 성도에게 있어서 그냥 지나칠 일이라면,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자꾸 등장하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만약에 그걸 그냥 지나친다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교리 하나를 그냥 우리가 덮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로 레위 공동체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상황 속에서 레위 공동체의 사명은 뭐냐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살기 위하여 도피성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의 그 거주자는, 이 도피성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입니다. 21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이 레위인들이 도피성을 관리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레위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겠죠. 레위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사장의 족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 지파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역할인가 하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와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때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레위인들에게 주셨던 제사장적 직분입니다. 제사장적.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떤 한 딱 고정되어 있는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딱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점점 확대되어 나간다, 이런 거예요. 마치 동그라미가 이렇게 물에다가 돌을 딱 던지면 돌이 가운데 똑 떨어지면서 원이 여러 개가 이렇게 생겨나듯이. 자, 한번 구조를 볼까요? 누가 제사장입니까? 제일 중간에 1년에 한 번씩 뽑히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한 원을 밖으로 나가면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원을 하나 더 나가면 그 주위에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출애굽기 19장 6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시내산 앞에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인만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대되어서 12지파 전부 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모든 민족들에게 보이고 싶으시다라는 의도를 얘기하신 거죠. 여기에 우리는 똑같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결국 제사 직분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The Great High Priest, 위대한 대제사장. 그런데 이 대제사장에게 속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길 원하시는데, 교회를 보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요.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흐름 속에서 이 제사장적 직분을 그대로 전수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목사만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역의 인텐시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목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이와 같이 제사장적 직분을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이게 레위 공동체는 곧 교회다. 그러니까 여기에 도피성은 곧 교회다. 여기에 도피성의 핵심적인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산성이요 도피성이요 우리의 높은 망대 되시는 주님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주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세상에 자기를 표현하시는 도피성의 그 모습은 바로 교회다. 교회다. 교회는 마치 뭐와 같으냐? 시편 17편, 제가 오늘 요절로 여기 썼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도피성 얘기 아닙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 사람 죽을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물론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 예. 아마도 그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수치심이 있었을 겁니다. Shame, shameful. 레위인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도 자기가 오랫동안 낯뜨거웠을 겁니다. 저 사람이 사람 죽이고 들어왔어. 거기에다가 공포감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가 좀 잘못돼서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또 외롭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다 격리되고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났거든요. 삶의 형편에서 너무 지금 심각하게 막 쪼여드는 그런 분위기 안에 있어가지고 네가 지금 어떤 느낌을 느끼냐 하니까 나는 굉장히 guilty하고 나는 shameful하고 나는 afraid하고 I'm very lonely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결론적인 그러면 너는 지금 어떤 상태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죽고 싶대요. 죽고 싶대요. 살고 싶은 의지가 없어졌대요. 아무것도 나를 지금 받쳐주는 것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막 창피해 죽겠다는 거예요. 어디다 숨고 싶고 숨을 데도 없고 에? 혼자 어디 있으니까 불안하고 외롭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 공동체를 통해서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그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덮어줌의 역할, 이 역할을 생각할 때 내가 뭐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날개가 돼서 덮을 수는 없어도 적어도 그 날개의 깃털 하나는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덮어주는 역사를 하시도록 하셨다.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적 그 가치나 그리스도의 그 제가 말을 좀 잘못했어요. 존재적 가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어떤 그 가치, 즉 그의 그 성품과 그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흘러들어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맞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부터 흘러나가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요새 포도가 너무 맛있어요. 조심히 드세요. 당이 많으니까. 너무 맛있어. 근데 그 포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가지에서부터 양분을 받아서 이 나무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올라와서 그것이 가지로 가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명한다. This is my commandment.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은 항상 해야 돼. 어디서든지 해야 돼. 주의 일을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따뜻하게 하라는 거예요. 혼자만 잘하지 말고 서로들에게 덮어줌의 사랑의 보살핌과 마음의 관심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2019년, 2020년 주제를 다음과 같이 잡았어요. 제가 이 주제를 이제 공동의회 때 좀 더 이걸 써서 여러분께 발표를 하겠지만 주제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The household of faith. 믿음의 가족, 교회입니다. 믿음의 가족. 부제가 뭐냐면 Rediscovering my place among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나의 자리를 재발견하자.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이에서 우리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리를 재발견하자. 내가 지금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household of faith, 믿음의 가족으로서 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문제의식도 가질 수 있고 사람들에 대해서 못마땅한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마음에 쌓여있는 미움이나 원한이나 뭐 원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보낼 건 빨리 다 떨쳐버리고 정말 따뜻한 공동체로서 무엇을 하든지 speak truth, right? 예, 진리를 말하라.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Speak truth in love.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이 사랑의 흔적이 없는 말은 불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레위 공동체.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가해자가 이 혐의를 결국 이제 다 내려놓고 정상화되는 그 레스토레이션의 시기가 언젠가 하면요.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가 정말 의도 없이 실수였다, 부지 중에 한 것이다라는 것이 판결 났을 때 공동체적으로 그 사람을 죄 없는 자로 선언하는 순간이고요. 그게 있습니다. 공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그해 대제사장이 죽으면 됩니다. 참 희한하죠. 이 사람의 죽음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근데 이게 뭐냐면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대속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자기 피로 하는 게 아니라 짐승의 피로 합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속하는 사람입니다. 짐승의 피로. 근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 죽음에 대속적 의미가 입힙니다. 입혀집니다. 그래서 무고하게 죽임당한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갑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속죄됩니다. 대신 죽음으로. 근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대신 죽을 수 없죠. 죄인인데. 유일하게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을 오늘 바로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지 중에 아무것도 모르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너무나 알지만 그러나 너무나 교만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일들도 언젠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죄책감이 일어나고 그것을 털어내지 않고 주님께 고하지 않고서는 내 뼈가 썩는 것처럼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께 마음을 쏟아내며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거기에 쏟아붓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고 이 말씀을 대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참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더 큰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